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별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옥상 텃밭 사생단체 모집 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 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213동 505호 소유자인 나홀로 씨는 213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별표 아파트는 옥상 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나홀로 씨는 공모사업에 탈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13동 옥상에서 텃밭을 경작했고 이에 몇몇 입주민들은 옥상 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11동 202호 소유자인 증의감 씨는 나홀로 씨에게 213동 옥상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철거하고 텃밭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1. 정의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텃밭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각 동의 옥상이 아파트 전체의 공용 부분임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텃밭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나홀로 씨가 단독으로 텃밭을 경작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협의한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홀로 씨는 아파트 전체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얼른 213동 옥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이 나홀로, 213동 옥상이 왜 아파트 전체 공용 부분입니까? 213동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213동 옥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물의 구조상 다른 동에서는 213동의 옥상 이용이 제한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213동 옥상은 213동 아파트 소유자만을 위한 일부 공용 부분인데 211동에 살고 있는 증의감 씨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답은 2번 나홀로. 213동 옥상이 왜 아파트 전체 공용 부분입니까? 211동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213동 옥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물의 구조상 다른 동에서는 213동의 옥상 이용이 제한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213동 옥상은 213동 아파트 소유자만을 위한 일부 공용 부분인데 211동에 살고 있는 정의감 씨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입니다. 위 사례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즉 옥상이 단지의 구분 소유자 전원이 소유하는 전체 공용 부분인지 구분 소유자들 중 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용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대법원 2016년 5월 27일 선고 2019 다 77212 판결 대법원 2018년 10월 4일 선고 2018 다 217875 판결 등 참조.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 공용 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 공용 부분이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 백과 수돗물 온수 왜 뿌옇게 나올까? 냉수를 주로 사용하거나 온수를 사용해도 물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주제의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화장실에서 투명한 컵에 온수를 받아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분명 수돗물의 온수는 뿌옇게 나올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수돗물의 소독약품인 염소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염소가 원인이라면 냉수에서도 뿌연 물이 나와야 하는데 맑은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염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온수가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녹여 뿌연 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실제 파이프 연결관의 납성분이 온수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도 일부만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상은 백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공기가 녹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틀었을 때 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일러를 틀면 온수가 금세 나옵니다. 이렇게 온수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가느다란 파이프 여러 개에 물을 통과시켜 표면적을 넓혀 최대한 열 전도율을 높이고 순간적으로 물을 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도 꼭지를 조절해가며 온수와 냉수를 섞어 최적 온도를 찾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가동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때는 냉수가 더 강해져서 물이 미지근해지고 갑자기 냉수가 나옵니다. 이때는 온수 쪽으로 더 돌릴 수 있으면 돌리거나 냉수 쪽으로 잠깐 돌렸다가 온수 쪽으로 해서 보일러를 재가동시키면 됩니다. 온수 쪽으로 다 돌려놓으면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면대 아래쪽 뒤편에 냉온수가 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나 가스 등의 유체가 단면을 채우고 흐르는 관인 관로 내 압력이 높아져 공기가 물 속으로 녹아듭니다. 과포화된 상태의 기포라고 이해하면 되고 과포화된 상태의 기포가 대기층으로 나오면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급격한 기압 차가 생깁니다. 이때 온수 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순간 대기중으로 빠져나가려는 현상을 보이고 잠깐 동안 미세한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거품은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거품과 만나 비선택 산란을 하면서 무수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빛을 합치면 흰색이 되고 무슨 색을 합치면 검은색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을 텐데 거품은 수많은 빛이 합쳐지면서 흰색이 되므로 우리 눈에는 거품이 흰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온수 속의 공기 거품은 대기 중으로 금방 날아가 버리므로 그 전까지만 뿌옇게 보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온수에서 나온 뿌연 물이 투명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백수 현상으로 물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수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뿌옇게 나오는 현상은 간혹 냉수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단수 증상이 나타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염소 소독한 물이 공기와 혼합되어 공기의 분자가 미세화되면서 물에 녹아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약 뿌연 물이 시간이 지나도 투명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급수관이나 배수관에서 아연이 용출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상수도 관리사 시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궁이 과학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속속 상식 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 배기 경제 팁. 2022년 주린이가 될까? 부린이가 될까? 당신의 선택은? 주식과 어린이를 합성하여 신규 투자자나 토부 투자자를 뜻하는 주린이. 부동산과 어린이를 합성하여 초보 부동산 투자자를 일컫는 부린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제 댓글에 다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2030 젊은 세대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이들 스스로가 탄생시킨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초보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어린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처럼 주식 또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서투른 투자자로서 다소 부정적인 개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린이와 부린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주린이와 부린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린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소 투기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동산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필수로 요구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관점과 재테크의 관점에서 필수라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 또는 재테크의 접근성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주린이가 되는 것이 더 수월해 보입니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당장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마이너스 상태인 재테크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린이가 될까?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일까요? 주식 투자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주식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린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즉 주식에 대한 별다른 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은데 최소한 이들 기업이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에도 주식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처럼 별다른 스터디 없이 남들이 좋다는 주식, 안 망할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전망을 고민해보고 투자한다면 개인적인 재테크 성과는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부린이가 될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차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여러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가격은 지칠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뚜렷한 안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린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또는 빚으로 투자하는 빚투로 아파트를 사거나 차선책으로 빌라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갭투자라고 불리는 다소 투기성으로 비춰지는 부동산 투자 역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2022년에도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말을 자세히 듣고 누구의 말이 맞을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과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뉴스, 서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스터디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초기 자본금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니 섣불리 영끌, 비투를 하기보다는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테크 플랜을 먼저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린이와 부린이를 꿈꾸며 2022년 1월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습니다.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복귀가 된 것인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축정책,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은 물론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아파트 주식 등으로 누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 나도 주린이가 되어볼걸, 나도 부린이가 되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아직 주린이 또는 부린이가 될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퀘션 1. 주린이 질문.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과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나요? 퀘션 2. 부린이 질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측과 대한민국 인구, 도시 발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주린이, 부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테크 공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많은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서점 역시 주식 또는 부동산 공부를 위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잠깐 시간을 두고 주식, 부동산 관련 재테크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진행한 후 최소한의 자기 주도적인 고민과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주린이 또는 부린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머니토크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천소방서 소방안전 강사 김필균입니다. 연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이나 핫팩 등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언젠가부터 필수품이 된 온열 제품들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주의해야 할 저온 화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온 화상은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장판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잠을 자거나 핫팩을 피부에 직접 접촉해서 사용하는 행동은 흔한 저온 화상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상은 매우 높은 열에 순간적으로 피부가 노출되면서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저온 화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화상을 유발할 정도의 고열은 피부가 닿으면 반사적으로 피하게 되지만 저온 화상의 경우는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피 반응이 없어서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피부 세포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저온 화상은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간지럽거나 쓸리는 듯한 따끔한 느낌만 있습니다. 일반 화상처럼 물집이 생긴다거나 심한 통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시간 열에 노출된 피부는 색소 침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함께 서서히 물집이 생기며 심하면 피부가 괴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온 화상은 온열 제품을 사용할 때 몇 가지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 장판을 사용할 때 장판 위에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하고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야외 활동 시 사용하는 핫팩은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붙이고 수시로 옮겨가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난로나 히터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온 화상의 증상이 있다면 화상 부위를 찬물에 식혀주거나 수건에 감싼 얼음팩을 피부에 대어 열을 내려주면 됩니다. 물집이 이미 생겼다면 이무대로 터뜨리지 마시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소주나 감자 등을 환부에 바르는 이러한 민간요법은 피부를 더욱 손상시키거나 추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운 계절 안전한 온열 제품 사용으로 저온 화상을 예방하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편집 후기.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2월이 되었습니다. 매섭도록 차가운 추위는 누그러져 가고 따스한 햇살이 빛을 바라는 날씨가 겨울의 마무리를 알리는 전령 같네요. 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위도 향긋한 꽃잎처럼 느껴집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봄 기운이 보이고 몸짓이 가벼워지는 계절입니다. 햇살이 더욱 눈부시고 아름다운 봄날이 오기를 바라며 남은 겨울 건강히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등대 2022년 2월호를 마칩니다.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3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 2022년 2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김영대입니다.